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RMB교회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환절기라 오늘 뭐 황사도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라고 축복도 해드리고 격려해드렸는데 제가 코감기에 걸려서 약간 목소리가 맹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간 콧물이 나와서 좀 맹맹한 소리로 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좀 점검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교인 말씀 암송 잘하고 계십니까? 네. 1부 때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자마자 움츠러드시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인데 제가 먼저 암송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장이 시편 37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운 말씀이 저의 최애 성구예요. 못 외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이유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과 같다.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지라고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제가 참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드릴 때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이실 텐데 자녀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삶을 기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름비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조차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현실로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교회론 첫 번째 설교 시간에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좀 또렷하게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세 가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제된 표현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 한 번 더 읽고 오늘 설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정제된 표현인데요. 첫째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인 교회.
네, 우리가 지난 2, 3주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쪽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한 자유함과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오늘과 이제 앞으로 한 한두 주 정도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 자,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자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교회답게 성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한 좀 정제된 표현이다 하겠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꼭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유비입니다. 유비.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혹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몸과 머리의 관계라는 거죠. 예, 딱 느낌이 오시죠? 신체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역할이 있고 몸의 역할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의 역할을 하신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몸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표상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인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 된다는 거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는 거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이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뒤에 좀 웅장하게 덧붙여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딱 듣자마자 뭔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림을 우리가 딱 이렇게 상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에서의 충만은 그냥 이렇게 양적인 게 아니라 지배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통치를 이야기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잠깐 띄워주시고, 에베소서 5장쯤 가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을 때 이게 다스림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꾸어가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세요.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때때로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솔직히 그 세상의 권력들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내용을 세 꼭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약간 성경 공부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개관하듯이 제가 간단하게 세 꼭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띄워주실까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자, 몸이 머리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되게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머리와 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끊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단어가 반복됐죠?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그게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도 이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오늘 세례 받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을 여기에다 이제 뿌리잖아요, 우리는. 손수레를 합니다. 손으로 세례를 하죠. 우리 손세례를 하는데 또 침례교는 이제 완전히 물 속에 흥동 담기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세례 혹은 침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경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기도 한데 세례의 의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의미를 세례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합하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제 죽게 됐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죄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 짓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다시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실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은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그렇게 아름다운 성구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건 단순히 그래 연합됐지 연결되었지 이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연결됐다는 건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무리가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결정적인 표현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라는 게 뭐 세상에서 기적을 베푸고 이게 아니라 세상을 형성해가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건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은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김영륜과 똑같은 부분도 많아요. 여전히 똑같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김영륜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김영륜이었으면 상상하지 못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 맺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결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박영성 목사님께서 교회라는 설교집을 내셨어요. 유명한 설교자시죠, 한국에. 그분께서 이 연합이라는 말을 좀 잘 설명해 놓으셨길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용문이 좀 긴데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연합이라는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볼 때 깨우침이나 선택 개념에만 치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신앙에 대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열심이 있고 내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분명할 때 구원이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때로 의심이 가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즉 구원이 나에게 달린 듯한 기준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기준이나 조건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하게 보십시오. 내가 사지를, 우리의 신체의 사지를 잘라버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된, 자신과 연결된 우리와 결별할 수 없는 관계가 되셨다는 것. 이것보다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안전성과 영원성을 확인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안전성과 영원성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 있지. 예수께 연결되어 있지. 그것이 안정감과 영원성을 우리에게 담보해준다는 거예요. 한 대목만 더 보겠습니다. 신자 자신이 구원을 얼마나 절실히 공감하느냐, 얼마나 큰 기쁨과 확신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허락되어 우리에게 마치 안전장치처럼 되어 있는가를 확인합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 너와 연결되어 있다. 나 너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야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심상은요. 부부관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부가 이제 함께 연합하여서 결혼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부들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부들이 때때로 그 결혼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고멜과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내보이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이 결혼 관계 내가 끝까지 유지해 갈 거다. 너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이 결혼관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 갈 거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결혼 예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성경이 내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말씀 호세아서를 암송해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데 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 텐데 신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그 끝에 네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인생의 모든 죄짐과 연약함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신부답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너희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 딱 하나예요.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아까 우리가 그 세례와 관련돼서 살펴봤는데 6장에 보면 딱 하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생각했을 때, 건강한 몸을 생각했을 때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그것에 반응을 하죠. 머리의 지시, 머리의 명령, 머리의 뜻을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제가 그 설교자 중에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아직도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전혀 안 느껴지신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많이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켜서 다행인 거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방금 머리가 명령을 했죠. 그리고 손이 따랐습니다. 그 명령에. 그리고 입이 그 또 명령에 따라서 물이 맛있네요. 네. 네.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만유의 주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그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거를 모으면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단순히 해외 어디 가서 혹은 오지에 가서 혹은 낙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따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선교사님이라고 보통 우리가 특별한 분들을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님입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님이에요. 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선교사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에 잘 따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건강하다 혹은 온전하다 혹은 원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최근에 좀 있었던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어서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좀 하나 나눠드리고 하는데요. 방학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꼭 데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옵니다. 금요 예배는 요즘에도 오지만 이제 방학 때는 수요 오전에 예배가 있는데 아들 셋 데리고 옵니다. 제가 예전에 청파동, 서울 용산에 있는 청파동에 있을 때 막내가 애기띠 안에 있을 때도 저희 아내가 양손에 사내놈들 붙들고 애기 하나 품에 안고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지나가시던 꼭 할머님들께서, 우리 어머님, 연세지긋한 어머님들께서, 그래, 막내는 딸이유? 이렇게 물으셔. 그럼 우리 아내는 이제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런, 막 이러시는 거죠. 여튼 저희 아내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꼭 예배 자리에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수요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끔 요 건너편에 있는 버거킹을 갑니다. 아빠가 그래도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점심을 같이 하려고 같이 그 햄버거를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동안 웃음거리가 됐던 일인데, 그날도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고, 이제 아이들은 먼저 올라가 있고, 제가 이제 애들 거 햄버거를 들고 올려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저희 아내 거를 시켜서 이제 두 개죠. 두 세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들고 올라가는데, 저는 분명히 논다고 놨거든요. 애들은 옆에 먹고 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그 높이 조절이 좀 안 된 건지, 힘 조절이 안 된 건지, 이걸 이렇게 놓은 거예요. 라지 사이즈 콜라가 옆으로 확 쓰러진 거예요. 잡았는데 이미 거의 뭐,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저희 아들들의 얼굴을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 한심하다는 거죠. 지들은 안 그러나 보자. 그래서 근데 또 민망했던 게 휴지를 찾는데 주머니에 휴지가 없어요. 그런 일이 꽤 있나 봐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직원이 늘상 있는 일이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가서 닦겠다고. 직원이 또 걸레랑 휴지 들고 올라오셔서 닦고 계시니까 우리 아들들이 또 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제 그 얘기를 화장실 갔다 나중에 듣고 나서는, 저희 특별히 둘째는 아주 그 기쁨이 가득한 분이거든요. 저를 보면서. 소위 그 쌤통이라는 거죠. 늘 이제 아빠가 이놈 하는데 이제 아빠한테 이놈 할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제가 그때 왜 그랬나 봤더니 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뭔가. 생각이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그렇게 몸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건 머리의 그 명령을 몸이 잘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적절한 표현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앉은뱅이, 예전 성경이죠. 앉은뱅이, 저는 자, 중풍병자.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몸이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세요.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걸어가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의 욕망과 사단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김영윤 목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위치시키신 포지션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장이라는 역할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아내 혹은 엄마라는 포지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라는 역할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아들로, 딸로, 사위로, 며느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로서의 삶이에요. 내가 원했던 나의 의,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헤아리면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드리면, 혹시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거리가 좀 있는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힘모아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꼭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모험, 세 번째 가치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몸이 된 교회가 있는데 몸에도 여러 역할들을 하는 지체들이 다 다릅니다.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지방 덩어리도 있고 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잘 풀어주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역할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손은 손으로서 역할이 있고 발은 발로서 역할이 있고 눈, 귀, 코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몸이 그러하듯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 파란 글씨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해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답니다. 김영륜이 다르고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름빛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빛교회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다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돼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책임져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에서 너희가 한 몸의 지체다.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았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인용문을 가져왔습니다.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교회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린다. 사람의 몸이 많은 부분들의 협력과 의존으로 연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연합과 다양성을 모두 보여준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 다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많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은 전체 몸을 위해 공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자질을 부여받았다.
네, 아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각각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전체 몸을 위해 공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자질을 부여받았다.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름빛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것,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질, 여러분의 그 은사,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를 아름답게 선용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거와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일치하는, 거의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부부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배우자 쳐다보지 마시고 저만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부부가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습니까? 네. 제가 답을 정해놨네요. 제가 부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예, 부부는 거의 180도 달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책 제목 중에 그 화남금녀라는 말도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가 봤을 때 지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도저히 지구에 있는 사람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화남금녀라는 말이. 부부가 다르죠. 근데 그 부부의 다름을 아우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부부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부부됨을, 가정을 이루어 가세요. 저는 저의 성향과 기질과 거의 완전히 다른 저의 아내를 배우자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모든 부부관계가 그렇지만 버거울 때도 있죠. 다르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뜨문뜨문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구나.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다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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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셔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배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내일은 누군가를 통해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특별히 약하고 상하며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게 또 몸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 몸이 아주 작은 부분이 엄청나게 아팠던 일이 있어요. 이 비슷한 아마 아픔을 겪어보신 분은 대본에 아실 거예요. 그 몸에 뭐 가장 이제 좀 몸에서 홀대받는 기관 혹은 지체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발. 발은 이제 어둡고 컴컴한데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섬기고 뭐 신방하고 뭐 순장방까지 하고 나면 주일 오후 되면 종아리가 땡땡해지더라고요. 발은 더 이제 불쌍하죠. 근데 제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내성 발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 어간에 20대 때 내성 발톱이 심해가지고 때로 뻘겋게 부어오르고 때로 고름이 차기까지 했어요. 지나다가 누가 발을 툭 건드리게 되면 막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부분이 아픈데 온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 작은 부분의 통증 때문에 온몸이 함께 또 수고를 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가끔가다 차셔도 돼요, 저를.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번 차봐야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 내가 돌봐주어야 될 그 영혼. 내가 지지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힘을 보태줘야 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 내 형제에게 나의 마음으로 한 그것이 내게 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연습하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 지금 격려가 필요한 자, 지금 지지가 필요한 자, 뭔가 힘을 좀 이렇게 돋구어줘야 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원들을 나누어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또 설교를 이어갈 텐데 마지막 한 구절 조금 깁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을 좀 길게 소상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놔서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온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예를 들면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온몸이 손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몸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두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걸 이렇게 수사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 약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내장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 요긴하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뜻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26절 이렇게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그 몸된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그게 이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이고 지체입니다. 그것에 불과해요. 제가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저의 역할은 이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다가 힘이 떨어질 때 격려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힘을 더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드리고 여러분을 때로는 말씀의 근거에서 책망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소문이 들려질 때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저로서 김영윤으로서 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름빛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안에서 봉사부서 안에서 어디엔가 여러분의 그 쓰임새, 여러분이 한 지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그곳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함께 아름빛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함께 아름빛교회를 이루어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짧게 하나 더 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아름빛교회 이제 2주년이 되어 가는데 어떤 일을 더 앞으로 또 꿈꿔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제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일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장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문을 같이, 하필 같은 날 하게 됐어요. 두 곳의 장례식장을 제가 하루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못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한 곳은 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익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어서, 아, 이쪽은 좀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동선상, 시간상. 근데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먼저 찾아갔더니 이제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오셔서 위로하고 계시고 저도 찾아가서 이제 조문하고 이제 위문을 위로를 해드리고 돌아오는데 가만 보니까 근처에 이제 수서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RT라는 좋은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차 시간을 딱 봤더니 아, 이게 하필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한 15분 남았는데 지금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한 1시간 10분 만에 익산에 도착을 하고 하필 또 장례식장이 멀지 않아서 택시 타고 호로록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차를 타고 딱 올라올 수 있는 그 동탄에 도착하니까 12시 반 정도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조문 마치고 익산에 내려가서 조문을 하는데, 아, 하나님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두 군데 조문을 하게 하신 이유를 특별히 그곳에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 가정에 이제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위로를 해드리려고 찾아뵀는데, 그 온 가족께서 익산에 있는 한 120년 된 교회를 많이 다니신답니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조금 최근에 아픔이 있었던 교회인가 봐요.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코로나를 겪어가지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그 조문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익산역까지 다시 이제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득불 그 이제 조카이신 한 청년께서 저를 좀 태워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사양을 했는데 차 키를 들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좀 얻어 타고 이제 기차역까지 오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형제님이 자기의 마음을 좀 저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뭔 얘기인가 봤더니,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교회의 소위 청년부의 큰형인 거예요. 그 청년부의 큰형 노릇을 하고 있는 형제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떼어놓여 있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와중에 청년들은 살아보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교회 청년부가 한 90명 된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너무나 코로나 때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 29개 교회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가족이 되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 권사님께서 또 29개 중에 하나인 아름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이야기를 알게 돼서 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셨대요.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형제도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목사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마지막 기차를 타고 이제 온 거니까 너무 기뻐서 기꺼운 마음에 이제 역까지라도 좀 모셔다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건네냐 하면 청년부에 교육자가 없는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청년부 교육자님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못 오신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학생 수가 줄기도 했습니다. 저 때는요, 한 학년에, 총신신대원 한 학년이 600명이었어요. 우리 교단에 만 개 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현저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익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뭔가 섬기는 그런 사역자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저한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29교회 아름빛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이찬수 목사님 처음 설교 들을 때부터 내가 기도했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면서 아름빛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를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차 안에서 그 형제를 위해 또 그 교회를 위해 그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드리고 제가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 하나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우리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름빛교회 김용윤 목사가 도대체 어떤 꿈이 있는지 가끔 그거 궁금하시는 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별 꿈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적인 막 그런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로 깊은 부채감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너무나 신학생으로 배고프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던 무명의 권사님들, 또 교회가 있었어요. 저에게 도서비를 대주시고. 제가 그런 후원을 받아서 교역자로 목회자로 성장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29개 교회가 분립을 하고 봤더니 웬걸 우리 25교구에 아름빛교회 영역에 우리 교단의 유일한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미 마음을 나눴고 개척할 때도 마음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우리 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신학생들을 이런 어려운 한국교회의 시기에도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젊은 신학생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목회자가 좀 잘 세워져서 한국 땅 구석구석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교회, 그렇게 교역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90명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필 29개 교회 중에 이 학교에 대한 부채감이 큰 저에게 아름빛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겨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하시면 부활주일 헌금 중에 일정액을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신학생들을 좀 발굴해서 한국교회 한모퉁이를 건강하게 섬기는 목회자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가는 그게 저의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꿈입니다. 이 꿈을 처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한 지체라면 아름빛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빛교회를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딱 붙어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위치시키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능력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지체로 서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 서로 돌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다락방 봉사부서 우리 아름빛교회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질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 주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붙들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빛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곳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너 참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빛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아름빛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주님께 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만회치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회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 변개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귀한 가장들에게 귀한 아내들에게 엄마들에게 귀한 부모들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또 일상 속의 사회 구성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로 살아가는 아름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빛교회 안에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받아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아름빛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